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4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잘 살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보람있고 만족 있는 일인가,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을 천신만고 그때 이제 사게 되었을 때, 그때 난 잘 됐다, 잘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학위를 얻기 위해서 힘든 노력을 해서 그 학위를 받게 되었을 때 나는 잘 됐다, 이거 앞으로 또 더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산 삶에 대해서 난 잘 산 삶이다, 난 잘 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구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중들은 면벽생활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성불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느끼고 잘 살았다, 잘 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던 것이고 우리가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살다 죽는다, 그중에 좀 때때로 만족을 느끼고 또 내가 잘한 일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전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된 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허전함을 안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허전함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면, 허전함을 어떻게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나 자신 자체가 잘 되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것, 그것을 만족스럽게 행하고 죽는 것,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허망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을 추구해도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될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밖에 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허전한 것이 남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 일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내 만족을 추구하다가 죽는 것이 잘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잘된 삶, 제대로 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인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내 옛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만 추구하다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은 힘대로 들고 나중에 허무함은 허무함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것은 이 세상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러 온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것을 이룬 사람이 잘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룬 사람이 잘된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다 죽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그 길로 우리 인도해서 결국 하나하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한 생명을 가지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적,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 잘된 사람이죠. 이것이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것에 우선하여서 이 말씀을 잘 따라 나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잘된 삶이 되어야 되죠. 내가 진짜 잘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 얘기가 꿈같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눈앞에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 말씀과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약속 안에서 첫 계명을 이루게 되고 네가 첫 계명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비로서 자녀들을 늙게 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 3절 읽고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재물 많이 얻고 건강하고 뭐 오래 살고 하는 거 그런 이 세상적으로 얻는 그런 잘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왔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잘된 것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될 것이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잘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시면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잘된다는 의미에서 이 잘이라는 의미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될 것이다 얘기했을 때 이 잘이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유라는 겁니다. 유, 영어로 당신은 얘기가 아니라 유가 이 좋다는 얘기죠. 좋다, 좋은 또는 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 있죠.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죠. 그죠?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좋다, 기쁘다 이게 뭐냐면 유예죠. 유, 유. 그러니까 이 복음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유앙겔리온. 근데 유가 좋은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냥 이 소식을 들으면 내가 좋게 된다는 의미에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 이 소식을 들으면 내가 좋게 된다고 해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소식이라는 것이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좋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좋게 만드는 소식, 나를 좋게 만드는 메시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게 만든다는 얘기, 잘 되게 만든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좋은 상태를 만드는 그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유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유는 좋은, 기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단어에서도 그런 것이고 네가 잘될 것이다, 네가 유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과 하나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좋은 상태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이전 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첫 계명을 얘기할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첫 계명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첫 계명이라는 그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그와 같은데 얘기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때 우리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이게 잘된 것입니다. 이게. 그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런 말면 내가 잘될 것이다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잘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 인생에서 목표를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룬 거죠. 이렇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잘된 사람이고 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선사업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하든 아니면 뭐 좋은 학위를 받든 아니면 어디를 갔든지 이 사람은 잘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된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겠지만은 아무튼 잘된 사람이 움직일 때는 전부 하는 모든 일이 잘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된다는 얘기는 존재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것이니까 이것보다 더 잘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일이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안 하면 그렇게 할 때까지 여러분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게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 그런 좋은 복된 잘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어느 교육을 받거나 어느 수도를 하거나 뭐 산속에서 수도라고 종교생활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여기서 현실에서 세상을 살면서 이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소중하냐? 세상에서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소중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새 생명, 하늘 생명을 잘된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 세상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선사업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해서 남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새 생명을 받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하늘 생명을 받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채 하직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가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둬야 될 것이 하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이 세상 어느 것을 주고 자기 새 생명을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이 하늘 생명을 포기하기를 밥 먹듯이 하죠.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세상 것 찾느라고 하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을 목표를 하늘에 두라고 여러분들이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하늘에 속한 잘된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가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거절하고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뭐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혼자 자기 자식 먹여 살리려고 힘들어서 일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밤낮 그런 때 세상 일로 밥 먹는 일로 바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데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서 일하느라고 늦게 오고 또 이제 참석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은 아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수입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곤란한데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은 뭐 집으로 갈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밖에 있을 때보다 여기 왔을 때 재정적으로 더 풍요로워졌어요? 안 해졌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풍요롭게 됐잖아요. 풍요롭게 됐고 자기 자신 뭐 무슨 갑상선 항진증인지 뭔지 앓고 있다가 언제인지 모르게 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와서 정말 이 세상 것도 내가 목표를 추구하는 그 교회 안에 적을 두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롭게 해주시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잘 알지를 못하고 자기 혼자 자기 자유롭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생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밖으로 나가서 절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놓고 가야 될 한시적인 썩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돼도 못 되는 것이고 못 돼서는 못 돼서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바울이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아 이게 이런 뜻이야 여러분들 알고 뭐 아 이거 몰랐던 거 잘 알았네 하고 여러분들 감동받고 집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나게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건 둘째 문제. 이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부모를 회방하는 자고 공경하지 않는 자. 말씀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되면 뭐 말릴 수는 없겠지만 가고자 하는 사람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저희 좋은 길이 아닌데 알지 못해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들은 이 귀한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그냥 깨닫는 것으로 깨달으니까 말씀이 좋다고 내가 내 의지로 따라 나서는 것은 아직 초보입니다. 이건 초보예요. 뭐 안 따라 나서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초보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수에 잡힌 바 되어서 예수에 끌려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 자기 의지가 살아있으니까 툭 하면 집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꺾여야 제대로 예수에 의해서 이끌린 대로 끌려가는 거지 자기가 의지가 살아있고 내가 이 교회 나와준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생각으로 나 교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제대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잘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잘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온전히 고침받아서 하나님과 한 생명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잘된 존재다. 어느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중 하나 있었죠. 저쪽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이쪽 이 법정 스님이가 그 사람 저 미국에서 만나서 여기 따라왔던 그 현각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현각 스님. 아,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열심히 이제 그 화계사에서 수도하고 그래서 이제 남들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중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있지 않고 뭐 독일에서 자기가 스스로 뭘 하나 선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 깨달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윤리적인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 윤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저 사람 여기까지 온 게 헛왔네. 생명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도 얘기하면 진리가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중으로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뭐 이런 거 세상에 물질 아무런 소욕이 없다. 그렇게 본인은 얘기한다지라도 그렇게 보면 그 눈으로 뭘 봅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자기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몇 마디 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 그렇게 수도 열심히 하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 배웠다고 하지만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데서 헛된 인생을 보낸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유명하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과연 내 마음속에서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걸 밖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당연히 그런 사람 허전함이 남을 수밖에 없죠. 인간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만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들은 이 자리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쪽 어느 유명한 절보다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절보다도 어떤 큰 교회보다도 여기가 소중하니까 여기서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서 부모를 온전히 공경한 자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잘 된다. 이 잘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인생 자체가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똑바로 서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땅에서 장수한다는 의미에서 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2절, 3절 읽고 3절 부분 마지막 부분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너한테 이루어져서 너는 잘 되고 또한 너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이 땅, 이 세상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의 상징성이 뭐죠?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서 온전히 말씀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너는 약속이 성취되어서 내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한테 성취되어서 너는 이제 잘 되었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얘기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온유한 자는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자일까요? 그렇죠? 온유한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저 10계명에서 5계명을 인용한 거죠. 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용을 할 때 사도 바울 마음대로 인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경을 함부로 1.1획도 뭐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2점, 3점, 4점까지 마음대로 그냥 바꿔서 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제 5계명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없죠. 그죠? 그리고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해서 너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 또 사도 바울 인용할 때 그걸 빼먹고 인용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 우리 눈에는 구약 성경이 전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법으로만 보이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자기 안에 임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의 눈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눈으로 보면 이게 법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생명의 그 흐름대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초창기 때는 이 1점이라도 틀리게 인용하면 이거 그건 사단 마귀가 인용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그 개념이 똑같고 흐름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같은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받기 싫어서 틈만 있으면 집으로 가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세상 일에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죠. 여러분이 원해서 준 거라기보다도 여러분 싫어서 도망 다니는데 너 이거 가져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서 그렇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일단 거기 들어가면 나오라도 안 나오죠. 들어가기 전까지만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그쪽으로 들어보내시는 것이다.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장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는 이유는 뭐 젊어서 죽는 요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자기 천수를 다하고 60, 70 살면 장수하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수는 그런 이 세상적인 긴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긴 생명의 어떤 그 의미하는 바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당연히 영생을 받죠. 당연히 생명이 긴 그런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이 길다는 의미가 시간적으로 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있는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수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를 공경해서 여러분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처음에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나의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2절, 3절의 내용이고 이제 4절 말씀 읽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아비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 자녀들 처음 자녀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아비하고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둘을 권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비는 사도 바울도 아비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사도 바울 밑에 있는 아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런 관계를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남편 위의 남편으로서 남편에게 다시 권면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같은 아비라도 아비가 더 큰 아비가 있는 것이고 같은 남편이라도 더 큰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어떤 머리 되는 사람으로서 자기 밑에 있는 아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비들은 아직까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는 이 아비들은 더 자라나야 될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장성한 아비라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할 필요 없이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서 아비들은 뭐 여기서 조장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교육자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얘기는 자녀들을 책망할 때 자녀들이 반발을 하죠. 그죠? 반발합니다. 그런 이 책망받을 때 반발하고 분을 내지 않는 자녀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면 속으로 겉으로는 웃으면서 집에 가서 씩씩거리고 있죠. 그러니 이게 분을 내는 거죠. 분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을 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할 때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 분을 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분을 분명히 냅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해도 분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녀들을 분내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기서도 그렇게 어떤 사도들의 책망을 받을 때 그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지 하려 않겠느냐.
그러니까 책망을 받았을 때 분을 내거나 낙심하거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너네들이 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사상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도들이 책망을 해도 제자들은 분을 내게 돼 있죠. 분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분을 내지 말라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분을 내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책망해도 교인들이 분을 냈는데 그러면 아비들한테 책망하면 분을 내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자기 밑에 있는 아비들한테 자녀들을 책망할 때 분을 내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 눈치 보고 조용조용히 하라는 얘기라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야, 그런데 이건 그렇게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비가 어떤 존재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비는 지금 더 자라나야 되는 아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경우의 아비는. 그러니까 이 아비가 자기 자신 아래에 있는 조원들에게 어떤 책망을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책망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책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책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기 욕심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형제를 자녀를 압제해가지고 자기의 이 말을 듣게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들에게 분을 유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분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녀를 노하게 하는 것 상관없이 노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만일 내가 육신적으로 그 이 내 아래에 있는 조언들을 압제하고 그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노하게 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노하게 하지 않으려면은 이 아비들이 장성하게 돼야 되죠. 장성하게 되면 이 아비들은 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비들이 장성하게 되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나의 맡겨진 조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면 나는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자녀가 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상관없이 너 할 얘기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하고 서로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빨리 자라서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아비도 나중에 장성한 아비, 큰 아비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큰 아비가 되어서 이제 자녀가 아비가 되어서 그때 뭐 자기 조언들을 책망했을 때 아니면 꾸지람 했을 때 그때 조언들이 반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네 조언이 잘못됐다. 이 아비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녀들이 분을 내게 하더라도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책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둘이 이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는 것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 이 둘 중에서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문제라면 너는 먼저 자라나서, 먼저 더 자라나서 이들에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양육을 하라. 제대로 된 양육을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조원이 있고 조장이 있죠. 조장이 있고 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에게 조원들을 맡기죠. 맡깁니다. 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때로는 조장이 그들을 잘 이끌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에게 대해서 책망 안 할 때 책망할 때도 있겠죠. 인본주의적으로 책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 조장한테, 아비한테, 그 아비한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 아비도 책망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렇게 되면. 받죠. 받는 걸 보면 이 아비 밑에 있던 그 자녀들이, 예를 들어 자녀들이 자기 아비가 책망받는 걸 보고 이제 다음부터 그 아비가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 그 자녀들은 아비께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 안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아, 너도 책망받으면서 날 책망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자녀는 아비를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비는 아비대로 누가 관리하냐면 큰 아비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아비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치고 올라온다고 관리가 되는 거 아니죠. 하극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위에 조장이 세워졌으면 그 조장의 끝까지 고만할 때까지 자기가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연단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조장은 나한테 심하게 구는데 목사님 나한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신사적으로 이렇게 대하시는데요.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그 조장 시켜갖고 여러분 괴롭히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손길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하나님 위에서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낮은 데를 통해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연단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하고 직접 부딪혀서 저로부터 그런 책망을 그 사람한테 안 받으면 저한테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따리 사고 벌써 갔겠죠.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단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 할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저 사람 뭐 이렇게 내가 저 사람도 못났는데 나보고 날 고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될 연단은 내가 꼭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걸 건너뛰거나 보류하거나 한다고 하게 되면 복도 그렇게 보류되고 있는 것이고 잘 되는 일도 그때까지 보류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 자녀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는 방식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식하고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노엽게 하는 방식으로 이 자녀들을 다루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커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그 생명으로 남은 인생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된 것입니다. 이것이 잘된 것이죠. 여러분들 잘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아비에 있는 자들도 자기 자신이 혹시 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더 큰 아비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녀들을 대하게 되면 더 잘 이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을 주의 양육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목표인 잘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잘 되셔서 인생을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